요한복음 27번 메시지 첫 번째,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 안에서의 생명의 씻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 깊은 장인 13장을 보기로 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에 관한 그러한 장이 복음서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장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참된 의미를 깨닫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다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주님의 상이 올 때마다 언제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의 발을 씻습니다. 만일 그것이 율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율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발을 씻음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일은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몇 번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심으로 서로서로 이것을 행하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주는 이 문제는 보다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 복음서에 언급된 모든 것은 보다 깊고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발 씻기 역시 보다 깊고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의 영적 의미를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다 깊고 영적인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 장은 이 복음서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3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영원한 말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을 통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사람의 생명이 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부터 21장까지로 구성된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의 상호거처로 건축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끝인 13장은 분할선이요 전환점입니다. 13장은 그 기록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표현인 영원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장은 영원한 말씀, 즉 하나님의 표현이신 주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시는, 즉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선정된 아홉 가지 경우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12장은 하늘에 미리신 주님이 우리들, 즉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미랄들은 함께 반죽되어서 하나의 떡, 즉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의 중점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육신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으로부터 그 영으로 변형되셨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오실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변형되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은 육신에서 영으로 변형되셨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영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하나로 함께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고 뒷부분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처음 12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셨고 마지막 8장에서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해 죽음과 부활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은 그분이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셨습니다. 이 두 부분 사이에 13장이 하나의 전환점으로 서 있습니다. 3절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려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13장이 요한복음에서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퍽 오랫동안 나는 이 장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발 씻는 것이 11장 이전이나 14장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히 여겼습니다. 나는 그것이 왜 13장에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13장의 위치 때문에 곤란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 결과로 결국 교회가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뱀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 뱀의 모양으로 높이 들리셨으며 또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기 위해 땅속으로 떨어져 죽은 미랄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2장의 시점까지 모든 것이 완결되었습니다. 내게는 13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경에 빠져서 14장이 12장 다음에 곧이어 나와야 하고 13장은 전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13장이 필요한지 알아내려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왜 우리에게 12장 다음에 13장이 필요한지를 일러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전환점인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주님 자신에 의해 씻음 받음, 극진히 사랑하심. 1절은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극진히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극진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발 씻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앞에 9가지 경우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극진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돌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심. 3절은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다음 세 가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셨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임,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께 맡기신 모든 것은 주로 제자들을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은 하나님을 제자들 안으로 이끄셨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이 제자들을 떠나시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주셨으므로 주님은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이끄셨지만 이제 그분은 그들을 떠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이끄심으로써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그분 안에서의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들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떠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발을 씻음으로써 유지됩니다. 발을 씻는 것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교통을 저해하는 모든 먼지를 발에서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2절의 소극적인 의미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그 구절은 그때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악한 행동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그분 안에서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보존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분 안에서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보존시키려는 방법으로서 발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헛옷을 벗으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이란 비유에 있어서 주님의 표현 안에 있는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겉옷을 벗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표현상 자신의 어떠하심을 벗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만일 주께서 자신의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 안에 그대로 남아 계셨더라면 아마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허리를 두르심. 주님은 겉옷을 벗어버리신 다음에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주님이 허리를 두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겸손으로 동의셨고 제한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으로 그분은 제자들을 섬기시려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 물은 성령과 말씀과 생명을 상징함. 주님은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과 말씀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말씀의 비추심으로써 내적인 생명률의 작용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씻으십니다. 성경에서 이 세 항목들은 각기 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땅과의 접촉으로 인한 먼지를 씻어냄.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시려고 성육신을 통해 오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돌아가시려 합니다. 둘 다 우리 영 안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영에 관한 한 하나님은 주님의 오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는 주님의 가심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적인 몸에 관한 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었지만 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으므로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우리는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에 관한 한 더 이상 우리는 옛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관한 한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 안에 땅 위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새 창조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고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졌고 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이 육신 안에서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땅과의 접촉으로 인해 우리는 자주 더러워집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발로 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에서는 사람들이 대개 걸어다님으로써, 즉 발로 땅을 접촉함으로써 어느 곳이든지 다녔습니다. 땅을 접촉할 적마다 그들의 발은 틀림없이 더러워졌습니다. 따라서 발 씻는 것은 그들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더러움이란 죄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 있는 것과 더러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을지라도 매우 더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무엇도 그릇되지 않을지도 모르나 당신은 다만 땅과의 접촉 때문에 더럽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여전히 몸 안에 있고 여전히 땅 위에서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땅을 접촉하므로 이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 결과 많은 때에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교통과 서로 간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당신은 유대인들이 언제 발을 씻는지 알고 있습니까? 특히 그들은 잔치에 올 때 발을 씻습니다. 잔치는 교통을 위한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고 도로는 먼지투성이였으므로 그들의 발은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잔치에 와서 더러운 발을 뻗고서 식탁에 앉는다면 그 더러움과 냄새가 교통을 저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쾌한 잔치를 위해서 그들은 발 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교통을 나누는 곳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교통하기 전에 자기들의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씻지 않는다면 교통이 방해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누리고 식탁에서 교통하기 전에 그들은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즐거운 교통을 전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나 벤치도 없이 다리를 뻗은 채 마루 위에 기대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발이 더럽다면 그 악취는 지독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먼지투성이의 도로 위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발은 매우 더럽혀지고 냄새는 지독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발을 뻗었다면 그들의 교통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들의 책이기 때문에 발 씻는 것에 관해 여기에 기록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가진 표적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발 씻는 것을 단지 물질적인 의미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발 씻는 것의 의미는 주님과의 교통 그리고 서로 간의 교통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발을 씻지 않고 그냥 와서 발을 쭉 뻗는다면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교통은 방해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는 땅을 밟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이 땅은 우리를 더럽게 함으로 주님과의 교통과 서로 간의 교통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생명 주는 영이신 주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 즉 주께서 항상 우리의 행함을 땅과의 접촉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께서는 땅과의 접촉에서 축적된 더러움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보존하시길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하나의 본을 세우셨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과 서로 서로를 누리면서 즐거운 교통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발 씻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면의 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면의 문제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피로 죄를 씻는 것과는 다름. 이미 지적했듯이 더럽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죄가 없지만 더럽습니다. 먼지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기만 해도 당신은 더러워집니다. 이 땅은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더러워질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차를 몰고 길을 따라서 집회에 가는 도중에도 당신의 눈은 당신을 더럽게 하는 것을 우연히 볼지도 모릅니다. 차 타기 전에는 당신의 영이 팔팔하고 높이 올라가 있었지만 10분가량 차를 타고 간 뒤에는 비록 어떤 것을 보려는 의도가 없이 단순히 집회소로 가는 도중에 어떤 것들을 보았다 해도 당신은 더럽혀지고 당신의 영은 가라앉습니다. 가끔 우리는 교통 안에서조차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죄 있는 것을 위해서는 피의 씻음이 필요하지만 더러우면서도 죄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는 영적인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과 속생명으로 인한 씻음이 필요합니다. 더럽게 되는 것은 죄 있는 것과 매우 가까우므로 그들을 구분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 날 당신은 자기 아내에 대해 유쾌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미워하거나 그녀에 관해 혹은 그녀에게 나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를 조금 불쾌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많은 경우 아내들은 남편들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긴 하지만 때때로 아내의 사랑이 지나칩니다. 간혹 아내들은 그런 사랑이 필요 없는 때에도 그런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그것은 달콤하지만 사랑이 필요할 때 그것은 달콤하지만 사랑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질 때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랑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남편이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는 외투를 입혀주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녀는 남편이 감기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면서 남편이 더 두텁게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염려는 남편에게 괜찮은 것이 되고 그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불쾌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느 것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내에게 조금 불쾌할 뿐입니다. 그 작은 불쾌함이 그들 사이의 즐거운 교통을 저해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당신은 피를 종용하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저는 아내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내에 대해 유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당신의 피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류의 시슴, 즉 피에 의한 시슴이 아니라 그 영과 살아있는 말씀과 속생명에 의한 시슴이 필요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시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 예수님 자신이시고 두 번째는 어떤 성도 혹은 생명을 많이 가진 성도들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주께서 당신에게 와서 피가 아닌 그의 영과 살아있는 말씀과 속생명으로 당신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당신에게 와서 피가 아닌 그 영과 살아있는 말씀과 속생명으로 당신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주께서 이런 씻음을 끝내실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데는 단 몇 분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씻음이 필요한 적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만 당신 자신을 주께 열어드리고 당신 속에서 속생명이 흐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살아있는 그 무엇이 흘러서 당신을 적셔주고 씻어줄 것이므로 당신은 다시 정결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높이 올라가게 되고 당신의 온 존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수로 씻는 것입니다. 함께 살며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란 매우 쉽습니다. 싸우는 것은 재짓는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마음 상하게 할 따름입니다. 아마 당신은 의식하지 못한 채 나를 마음 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조금 더러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교통이 죽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집에서 함께 사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들 중 몇은 매우 팔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럽혀져서 영이 침륜했기 때문에 전혀 팔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형제들 전부가 무감각하게 되어 영 안에서 침륜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전부가 더럽게 된 것은 합당하게 발을 씻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발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럽게 되는 것은 죄 있는 것과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더럽혀진 채 반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당신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류의 더러움이 우리의 교통을 저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볼수록 내 영은 점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 볼수록 나의 영은 더욱더 내려갑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즐겁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즐겁다면 우리의 말 역시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즐거운 영을 갖지 않았으면서도 말로는 즐거운 채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수많은 경우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기도할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비추심으로, 내적 생명률의 운행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이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운행하는 속생명으로 언제나 씻어주십니다. 주님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 영과 말씀과 속생명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땅 위에서 걸어야 합니다. 나는 땅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친척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친구가 나를 방문합니다. 나는 그와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문한 뒤에 나는 더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땅과의 접촉입니다. 더욱이 나는 쇼핑을 갈 때마다 상점들을 대해야 합니다. 백화점에 갔다 온 뒤에 나는 음부에 다녀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상점에서 나올 때 즉시 나는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쇼핑하러 갈 때마다 나의 발은 땅을 접촉함으로 매우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속생명이 끊임없이 나를 씻기 위해서 역사하고 운행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과의 접촉이 일주일간 축적된 뒤에 당신은 주일날 주님의 상에 올 때 씻음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참으로 당신은 일주일 동안 땅과의 접촉으로 인해 축적된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매우 느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위한 피의 씻음뿐 아니라 땅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더러움을 씻어버리기 위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비추심과 속생명의 운행에 의한 씻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 이제 우리는 발 씻음의 참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실행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표적을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을 물질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표적의 영적 의미에 따라 우리는 육신 안에 살면서 이 먼지 많은 땅 위에서 행하는 동안 축적된 모든 더러움을 그 영과 살아있는 말씀과 속생명이 씻어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